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중단한 법원의 결정이 정치적이며 이 때문에 국가안보가 위태롭게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주요 도시 경찰서장 협회가 주관한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이 편향됐다고 부르지는 않겠다면서도 법원이 매우 정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법을 인용하며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해가 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량 고등학생도 이를 이해할 것이라면서 자신의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과 아프리카 7개 나라 국민의 입국과 전체적인 난민 수용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 서부 워싱턴주 연방지방법원은 이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도록 결정했고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도 이에 반발하는 미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은 현재 멈춰진 상태입니다. 미국의 연간 이민자의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톰 코튼 상원의원과 데이빗 퍼듀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민자의 숫자를 현재의 연 100만에서 50만 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민자들의 가족 초청 제한과 영주권 추첨 제도 폐지, 영주권 취득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코튼 의원과 퍼듀 의원은 올해 안에 상원에서 이 법안이 논의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빠른 움직임일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법안을 발의하기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회원국들을 성토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프란스 팀머만스 부위원장은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원국 간 압박을 통해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머물고 있는 16만 명의 난민을 EU 회원국 지도자들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희망했었다면서 다음 달까지 진전이 없다면 회원국을 처벌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다면서 이는 다른 나라들이 난민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불공평하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지난해 9월까지 그리스와 이탈리아 내 난민 16만 명을 다른 회원국들에 분산 정착시킬 계획이었지만 현재 1만 2천 명만이 이주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정부가 수천여 명의 수감자들을 학살했다는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시리아 법무부는 8일 시리아 국영 언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보고서는 허위적이고 선동하는 언론들이 엠네스티의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에서 시리아 정부의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는 정당한 법 절차를 따르고 소송에도 다양한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 다양한 수감자들의 증언이 나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른 수감자들이 처형을 당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풀려났고 어째서 시리아 정부는 이들을 처형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2011년과 2015년 사이 다마스쿠스 외곽의 수용소에서 5천 명에서 1만 3천 명의 수감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처형됐다며 이는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으로 인해 12만 명이 기근으로 고통받을 것이라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는 보고서에서 오는 6월에서 8월에 이르는 식량 부족기에 나이지리아 동북부 지역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8일 치러진 소말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모하메드 압둘라히 파르마조 전 총리가 승리했습니다. 파르마조 당선인은 이날 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친 투표 끝에 하산 세이크 모하무드 현 소말리아 대통령을 눌렀습니다. 모하무드 현 대통령은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2010년과 2011년 소말리아 총리를 지낸 파르마조 당선인은 미국 뉴욕주 정부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준입니다. 2월 9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핵 문제 관련 청문회에서 트럼프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북한 제재법을 더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압박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Our question now is what else can we do to crack down on that regime? We have 2 billion.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전략적 논의를 진행할 대화 창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백악관 전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자국 내에서 불법 임대 활동을 하는 북한 대사관에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1에서 3m, 서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북한 정권의 전복 가능성 등을 묻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115대 회기를 맞아 7일 전체위원회 차원에서는 처음 여는 청문회 주제로 북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북한 위협 대응, 미국의 새로운 정책 조치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는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 수미테리 바워그룹 아시아 이사, 앤서니 루기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북한 제재법을 더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압박 조치들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Our question now is what else can we do to crack down on that regime? We have 2 billion that regime is using from indentured servitude.
공화당 소속인 로이스 위원장은 수십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매년 20억 달러를 북한으로 송금하고 있다며 노동자 송출 문제를 겨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이 취하고 있는 대북 해운, 금융 제재의 허점을 막고 외국 은행들이 김정은과 거래할지 미국과 거래할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대체로 강도 높은 대북 압박책들을 언급했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인권과 안보를 통합된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하거나 북한에 대한 반인도범죄 특별법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톰 마리노 의원은 북한 정권의 전복이 가능한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 대체 세력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What is the reality of overthrowing the regime in North Korea? How do we do it? Can it be done? And who takes over?
테드 요호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지키지 않는다면 내부에서 정권 붕괴를 일으켜야 된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방송을 통해 자유로운 세계라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은 민주당 의원들도 제기했습니다.
We all pray for the overthrow of this regime, but no regime has been overthrown to my knowledge in maybe the last 50 years where they had a core
브래드 셔먼 의원은 북한 정권의 전복을 위해 기도하지만 정권에 충성하는 핵심 세력이 있는 한 어떠한 정권도 무너진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리 코넬리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른바 공포통치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런 통치 행태가 심각한 체제 불안정과 동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렌 베스 의원은 해외에서 북한의 정권 붕괴를 위해 활동하는 탈북자들이 있는지 북한 내부에서 조직화된 체제 전복 노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립각을 세우는 데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But if you're trying to woo China's cooperation in trying to sanction Pyongyang or moderate behavior, it seems an odd way to do it. when you are castigating them for the South China Sea.
코넬리 의원은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며 대북 제재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구한다면서 동시에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을 비난하고 역사적으로 피하던 타이완과의 전화 통화를 하고 무역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책망하는 건 대북 정책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에 배치되는 일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중국의 협력을 구하는 문제와 관련해 재무부에서 금융 제재 문제를 담당했던 앤서니 루기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원은 중국 기업들을 직접 제재하기에 앞서서 아직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기에로 연구원은 미국 관리들이 중국을 방문해 현지 은행들의 북한과 관계를 끊을 것을 촉구하고 제재 대상에 올리기 전에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9월 재무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명목으로 중국 기업 한 곳을 제재하고 중국인 4명을 기소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들이 총 22개의 위장회사들을 세워서 미국 금융체계에서 거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기에로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이처럼 북한과 거래하는 위장회사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중국은행이 이들과 거래를 끊을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하원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조 윌슨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 모든 가용한 경제 제재를 가하는 한편 동맹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해서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조속한 한국 배치를 촉구하면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다층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미사일 방어 체계 제공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 한일 삼각 미사일 방어 협정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간 상호 방위 협정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지지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북한 지도부를 경제적으로 압박해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과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전략적 대화를 나눠야 하며 이를 전담할 양국 간 채널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백악관 전 고위관리가 제안했습니다. 중국의 동참 없이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인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미중 간 채널을 조기에 구축하기 바란다고 에반 메데이로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The challenge for this administration is to engage the Chinese in what we believe is a strategic dialogue. Probably needs to have leader level support.
미국은 중국과 정상급 지원이 필요한 전략적 대화를 나눠야 하며 이를 위해 두 정상이 북한 문제를 안정화하고 보다 생산적 진로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채널을 만들기 바란다는 설명입니다. 메데로이스 전 보좌관은 7일 워싱턴의 뉴스 박물관 뉴스엄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좋든 싫든 혹은 아무리 실망스럽더라도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hether you like it or not, as frustrating as it is to hear, China has to be part of the solution.
메데로스 전 보좌관은 국가안보회의 재직 당시 북한 문제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은 사안이 없었다며 북한 문제는 좋지 못한 대안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투명하고 상대적으로 예측이 어려운 북한 정부의 특성상 미국은 외교, 제재, 군사 조치 가운데 어떤 접근법을 조합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 간 관계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You cannot take these alliances for granted. You must treat them with respect and you must invest the appropriate human, military and strategic capital.
캠벨 전 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를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광범위한 역내 도전 과제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맹을 존중하고 적절한 인적, 군사적, 전략적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관계에 관한 아시아 소사이어티와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의 21세기 중국 센터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행정부에 대한 정책 권고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는 메데이로스 전 보좌관과 캠벨 전 차관보 외에 윈스턴 로드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 등이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한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북한의 위협이라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 청와대를 안심시키길 원한다며 우리가 한국과 함께하고 북한의 어떤 적대 행위도 막겠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어 미한 관계에서 미국과 한국 지역의 안정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지난달 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정책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실시될 미한연합훈련 키 리졸브 연습에는 최근 도입된 이른바 4D 작전 개념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올해 주한미군의 배치가 추진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운영 훈련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실시될 미한연합 키 리졸브 연습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 타격 개념이 포함된 4D 작전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D는 북한 핵과 미사일의 탐지, 교란, 파괴, 방어를 가리키는 영문 앞글자를 딴 것으로 미한 국방장관은 지난 2015년 11월 안보협의회에서 이 작전 개념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4D 작전 개념은 지난해 키리졸브 연습에 처음으로 적용됐으며 올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키리졸브 연습은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한 연합 정리의 훈련으로 컴퓨터 모의 실험을 통해 다양한 각본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올해는 특히 방어 단계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운용 훈련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드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상황을 가정해 미사일 탐지 요격 절차와 시스템 운용 등을 모의 실험을 통해 숙달하는 겁니다. 미한 국방장관은 지난 3일 서울에서 가진 회담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해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강화해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특히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 등 강력한 핵 억제력으로 한국을 지키겠다는 방위 공약은 변함이 없다며 북한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올해 키 리졸브 연습이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며 훈련 기간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현재 미한 양국이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들은 미국의 괌 앤더슨 공군 기지에 배치된 B-1B 전략 폭격기와 B-52 장거리 핵 폭격기를 비롯해 미국 본토의 B-2 스텔스 폭격기, 주일 미군 기지에 있는 F-22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잠수함 등이 투입될 가능성을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아시아태평양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93,000톤급의 미 항공모함 칼빈스호의 투입도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은 미한 양국이 연합훈련을 강화해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제 손으로 제 눈 찌르는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4일 논평에서 오는 3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각종 핵 전략 자산을 끌어들여 북침 연습을 벌일 계획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1일에도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를 통해 연합훈련이라는 핵전쟁 연습이 그 어떤 파국적 결과로 이어질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여행 경보를 갱신했습니다. 억류 위험이 크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간접 지원할 수 있다면서 절대 북한을 여행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7일 발령된 북한 여행 경보에는 어떤 북한 여행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국무부의 권고가 담겼습니다. 미국에선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선고를 내리는 북한의 법 집행 체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억류 미국인은 북한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해 7월 억류 미국인을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주장한 뒤 이 같은 조항을 세 차례 연속 여행 경보에 명시해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적어도 14명의 미국인이 억류됐고 개인 여행자나 단체 관광객 이런 모두 억류 대상이 됐었다는 설명은 기존 경보 내용과 같습니다. 과거 미국 시민의 체포를 막거나 억류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간 여행사의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경고에도 북한 여행을 가겠다면 북한 내부에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지켜질 것으로 절대 기대하지 말라는 내용도 그대로입니다. USB 드라이브나 CD롬, DVD,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 검색 기록 모두 검열당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당국이 여행자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허용한다 해도 북한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작동되지 않고 북한 당국은 모든 통화 기록을 고스란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또 북한 체제나 지도자를 비판하는 어떤 종류의 매체도 소유해서는 안 된다며 그럴 경우 범죄 행위로 간주돼 노동수용소에서 장기간 구금되고 무거운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과거 여행 경보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라도 행동에 옮길 경우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모독하거나 그들의 이름과 사진 등을 잘못 다루는 행위, 종교 관련 상징물을 남겨두는 것을 포함한 종교활동이나 개종행위, 인가받지 않은 정치활동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아울러 허가받지 않은 국내 여행, 현지 주민들과의 접촉, 환전, 사진 촬영, 음란물 반입, 외국인 전용의 상점에서의 물건 구입, 정치 구호물이나 지도자 사진의 제거 혹은 훼손 모두 범법 행위로 취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여행 경보는 또 억류 외국인들이 영사 접견을 차단당한 채 수주 동안 조사받은 뒤 공개적으로 성명 발표를 강요당하거나 공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은 미북 간 잠정 영사 협정에 따라 외국인을 체포 혹은 구금한 뒤 나흘 안에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에 이를 통보하고 해당 외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틀 안에 스웨덴 대사관 측에 영사 접견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관례처럼 영사 접견을 지연시키거나 차단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다양한 출처에서 끌어온 수익을 핵과 무기 프로그램에 투입하고 종종 자국민들의 안녕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한에서 쓰는 돈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며 북한을 여행하려는 사람들은 관광 전에 그들이 무엇을 지원하게 될지 숙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 시민은 유엔 제재를 포함한 모든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두 명의 미국인이 구금돼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데 이어 4월에는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에게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원비어는 지난해 3월 2일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와 면담한 뒤 11개월 넘게 영사 접견을 차단당하고 있고 김동철 씨는 2015년 10월 2일 체포된 뒤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스웨덴 대사관 측과 접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여행 경보는 3개월 만에 갱신된 것으로 국무부는 지난해 초 의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반년 넘게 걸렸던 경보 발령 시차를 지난해 5월부터 3개월로 줄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 행위에 따른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되면서 해외에 파견된 북한 외교관들의 입지도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정부는 자국 내에서 불법 임대 활동을 하는 북한 대사관에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BOA에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북한 대사관의 임대 활동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폴란드 외교부는 최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라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불법적인 활동을 끝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르샤바 중심부에 자리한 북한 대사관은 부지 일부를 현지 기업 등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외화벌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폴란드는 북한 대사관의 상업적인 임대 활동에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 확인하면서 북한 대사관은 그 같은 활동이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북한 대사관의 문제들이 유럽연합, EU 내 다른 나라들에서도 존재한다며 EU 차원에서 포괄적인 해결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대사관의 임대 활동 문제는 지난해 11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일부 국가에서 임대를 통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보리 결의 2321호가 북한 소유 해외 공간이 외교 또는 영사활동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면서 관련국들의 조치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겁니다. 북한이 외교 공간을 이용해 불법 임대 수익을 거두는 나라는 폴란드와 독일,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적어도 4개국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를 포함해 이들 나라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이번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내비친 상태입니다. 독일 외교부는 지난달 VOA에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에 대한 위반 가능성을 감시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그런 활동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엄격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외교 소식통은 최근 독일 정부가 임대 활동과 관련한 실질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도 자국 내 북한 대사관의 임대 활동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대책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고 불가리아 역시 새로운 안보리 결의 조치 이행에 필요한 내부 절차에 돌입했다고 BOA에 확인하면서 북한 외교 공간의 임대 활동이 근절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강도가 거세지면서 당장 북한 외교 공간의 운영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해진 겁니다. 이처럼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와 뒤이은 5차 핵실험으로 탄생한 2321호는 외교 공간의 임대 활동을 비롯해 북한 외교관의 입지를 줄이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교 공간의 불법 임대 활동 근절과 함께 2321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각국이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권고한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외교적 협약에 의해 파견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라는 권고 자체가 북한의 외교 활동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외교가 안팎의 분석입니다. 영국과 루마니아 외교부는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일 계획이 있느냐는 BOA의 질문에 대북 제재 이행을 충실히 하겠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체코 외교부는 당장 계획은 없지만 추후 이 조치가 유용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결의 2321호가 북한의 외교관에게 한 개의 금융계좌만 허용하도록 한 조항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미 재무부는 공지문을 통해 미국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소속 외교관들의 자금 이체에 대해 특별 허가를 받은 미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321호가 현직 북한 대사를 처음으로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박준일 전 이집트 주재 대사가 제재 채택 한 달을 앞두고 영국 귀국했다고 유엔 주재 이집트 대표부가 전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외교관들의 활동을 주 표적으로 삼은 데는 지난 몇 년간 이들이 저질러온 불법 행위 때문입니다. 사만다 파워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3월 대북결의 2270호를 채택하면서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 활동을 지적했습니다.
For years, the DPRK deployed arms dealers, smugglers, financiers, and other enablers of its illicit weapons programs, and claimed that they were diplomats and government representatives.
북한은 지난 몇 년간 무기 거래상과 밀매업자, 금융업자, 불법 무기 관련 조력자들을 전 세계에 보내면서 이들을 외교관이자 정부 대표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토니 블링컨 전 미 국무부 부장관도 지난해 4월 의원들에게 2270호를 설명하면서 같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We're working to further isolate North Korea by getting their diplomats who are again not engaged in diplomatic activities sent home. We're making sure that people don't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방식으로 북한 정권을 더 고립시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북한 외교관들이 불법 활동에 연루된 정황은 지난 몇 년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자주 드러났습니다. 가장 최근인 이달 초에는 방글라데시에 주재했던 북한 외교관 한선익 전 1등 서기관이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영국 롤스로이스 차량을 밀수하려다 적발됐었습니다. 한전 서기관은 지난해 8월에도 외국산 담배와 한국산 전자제품 수십만 달러어치를 말레이시아에 들여오다 적발돼 이미 추방 통보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앞서 방글라데시에선 또 다른 서기관이 금 27kg을 반입하려다 적발돼 추방됐고 포도주를 밀수하려다 벌금을 낸 북한 외교관도 있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에선 북한 외교관의 주류 밀매 문제가 여러 차례 드러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선 코뿔소 뿔을 밀매한 사건 등에 북한 외교관의 이름이 등장했었습니다. 2015년엔 북한 외교관 2명이 쿠바산 고급 시가를 브라질에 밀반입하려다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이 이처럼 무리한 외화벌이에 나서는 건 주재국에서 필요한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 하는 구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지난달 서울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의 외교관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돈을 번다면서 이들 외교관들은 생활비 외에도 당국에 상납하기 위한 별도의 외화벌이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해외에 외교관을 파견할 때 기본 봉급 외에 주재국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주거비용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비용은 파견된 나라의 물가와 각 외교관의 직급에 맞춰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 국무부가 각국에 도피 중인 탈북자들의 처우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에서 탈북자가 강제 송환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탈북자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모든 나라가 자국 영토에서 북한 난민과 망명 희망자들을 보호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urge all countries to cooperate in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within their territories.
캐티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7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에서 잡힌 탈북자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특정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다면서 미국은 북한 인권 상황 그리고 북한 난민과 망명 희망자 처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the treat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또 미국은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른 나라 그리고 유엔 인권 이사회와 유엔 난민 기구 등 국제 기구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언론은 4일 현지에서 2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해온 북한인 노동자가 러시아 경찰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 관영 노동신문이 7일 당 중앙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위성들을 쏘아올릴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 북한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 같은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는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지난 1월에 탈북자 한 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국무부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20대 여성 탈북자가 미국에 입국해 미 서부 애리조나주에 정착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6년 이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모두 212명으로 늘었습니다.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에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6개월 동안 매달 약간의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지난달 식량 배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엔 권장량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이 목표하는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달 주민 한 명당 하루 평균 40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의 진 스필린 대변인은 7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은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 계속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식량 배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주민 한 명당 하루 370g의 식량을 배급했던 것에 비해서는 10%가량 증가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67%에 불과한 수준이며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겁니다. 스필린 대변인은 또 지난달 세계 식량 계획이 북한 9개도 63개군 82만 3천여 명에게 2,560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북한 주민 한 명이 세계 식량 계획으로부터 지원받은 식량은 하루 평균 100g에 그친 겁니다. 이는 전달인 지난해 12월 취약계층 68만여 명에게 2,952톤의 식량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13%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달 함경북도 수재민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에게 영양 지원을 하고 재난위험 감소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앞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금 부족 등 이유로 4월 말이면 영양과자 생산을 중단해야 할지 모른다며 이에 대비해 미리 지원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자금이 지원되더라도 밀가루 등 식품 원료를 구입해 영양과자를 생산하는데 적어도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원료 부족으로 영양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7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영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 지원과 함께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2018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1억 2,9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7일 현재 모금된 금액은 2,470만 달러로 목표액의 19% 수준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김호농 국가보위상, 또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 등 북한에서 숙청된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북한 매체에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대외적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인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6일 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 관련 통치 행보를 담은 기록 영화를 방영했습니다. 영화에선 김 위원장이 주재한 군 간부 회의에 참석해 메모를 하고 있는 김원웅 전 국가보위상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김원웅은 지난달 노동당 조직 지도부의 조사를 받고 직위가 강등된 뒤 해임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또 김 위원장이 군 지휘관들에게 권총을 수여하는 행사에 참석한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이 김 위원장 옆에서 권총함을 건네는 등 보좌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현영철이 공군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 바로 옆에 서 있는 화면도 보였습니다. 현영철은 2년 전 김 위원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졸다가 처형을 당했다고 한국국가정보원이 밝힌 인물입니다. 북한이 방영한 이 기록 영화는 지난 2014년 5월 31일 방영한 것을 재방송한 겁니다. 북한에선 통상 최고 지도자에 대한 불경죄나 반당, 반혁명죄로 낙인 찍힌 고위 간부들을 숙청하는 동시에 관영매체에 실려있는 이들의 영상과 기록을 모두 삭제해왔습니다. 2013년 12월 처형된 김 위원장의 고모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 영상은 물론 모든 출판물에서 삭제됐습니다. 김원웅과 현영철을 여전히 기록 영화에서 삭제하지 않은 북한 당국의 태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선전선동 방식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과거엔 숙청이 됐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기록영화에서 삭제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성택과 같이 중대한 인물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런 뭐 처형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국제적으로 어떤 뉴스가 될 경우에 북한에 미치는 어떤 그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차단하는 효과를 노리고서 뭐 이런 기록영화에는 그대로 유지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임과 강등 이상의 처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김원웅의 경우엔 복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 대변인은 김원웅의 복권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도 김 위원장이 2013년 말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잔인한 지도자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데 대한 부담으로 선전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입니다.
2013년 장성택의 숙청 이후에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이 고조되고 특히 김정은을 겨냥을 하면서 북한이 외부세계의 비난을 피하고자 숙청된 인물 또는 해임된 인물까지도 계속 기록영화에 내보내는 방식으로 선전 방식이 변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 박사는 김원웅 복귀 가능성에 대해선 해임 사유가 김원웅 본인의 직접적인 과오가 아니라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단계적으로 복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비록 대장에서 3계급이나 강등됐지만 소장 계급을 유지한 점 또한 복권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숙청 등 군 고위 인사들을 겨냥한 처벌들을 함구하고 있다며 현영철을 기록영화에서 삭제하지 않은 것도 군부의 동요를 의식한 때문이라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판매를 시도하는 개성공단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기자설명에서 북한 측 관계기관이 밥솥 등 개성공단 일부 제품들을 판매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 국민의 재산이므로 북한이 이를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따라서 중국 측에 구매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측 관계기관이 개성공단 폐쇄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남겨뒀던 완제품의 사진을 갖고 중국 쪽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을 최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탈북 청소년들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들이 함께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첫 공연을 열었습니다. 음악으로 작은 통일을 연주한 특별한 무대,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 그럼 코리안 라딕스 오케스트라의 첫 연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이 무대를 수놓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오케스트라는 단원 22명으로 구성된 코리아 라딕스 오케스트라입니다. 코리아 라딕스 오케스트라 단장을 맡고 있는 탈북민 출신 작가 김주성 씨입니다.
라딕스 오케스트라 창립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걸 음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탈북을 해서 여기 오신 3만 명 분들의 자제분들이 어른이 되고 탈북 신세대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과연 얘네들의 미래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좀 우리가 해주자 재능도 기부하고 이 땅의 뿌리를 단단히 박을 수 있게 그 라딕스라는 것이 라틴어로 뿌리라는 뜻이거든요. 네.
탈북 청소년들과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이 스승과 제자가 되어서 함께 만든 오케스트라. 무엇보다 일회성 공연이 아니라 독립된 음악 공연 단체로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진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클래식 음악 연주를 통해서 탈북 청소년들의 문화적인 잠재력을 발굴하고 또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탈북민 문화예술 후원단체인 11 프로젝트 협회를 통해서 공식 출범한 뒤에 이번 공연을 준비해왔습니다. 11 프로젝트 협회 김성신 협회장입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그 지원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만든 일종의 사회공헌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11이 스승과 제자 또 남한과 북한 1대1로 똑같이 평등하게 만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를 가르고 있는 그 휴전선이 그 38선 네, 걸쳐져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3 플러스 8 이렇게 해서 11 우리가 빨리 통일을 이루자 그런 뜻도 담고 있습니다.
한편 탈북 청소년들의 예술적인 잠재력을 발굴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남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내 유명한 음악인들도 자신의 재능을 선뜻 나누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의 김내리 교수입니다. 우리가 재능 기부를 하면은 어떨까 이런 뜻으로 모인 거기 때문에 제가 적극 저도 참여하기로 너무 보람 있고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우리 예술과 문화로 남북 통일이 이미 된 것 같은 느낌? 연주하면서 같이 하면서 자기네들도 행복하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보람 있고요.
코리아 라딕스 오케스트라는 국내 유명 음악인들과 이들이 직접 지도한 탈북 청소년 단원들이 함께 무대를 채웠습니다. 또 여기에 탈북민 음악가들도 함께 무대에 섰는데요. 같이 연습하고 준비한 것들을 무대 위에서 선보이는 탈북 음악가들과 탈북 청소년들. 꿈에 그리던 무대였기 때문에 이 자리가 더 의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프라노 정은수입니다. 이렇게 노래 같은 거를 너무 좋아하고 자리를 있다는 게 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다, 너무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과정 통해가지고 배우는 과정 통해가지고 하니까 마음이 더 뿌듯하고 감동을 주는 무대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랑 같은 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바이올린으로 낭가북이 함께 그거 연주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무대를 바라보는 관객들 역시도 음악을 통해서 이루는 작은 통일의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북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음악은 그런 걸 초월해서 통할 수 있는 분야가 예술이고 음악인데 그런 게 지금 열리고 있다는 게 뜻깊네요.
참 이렇게 화합이 자리가 장소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걸로 해서 각자의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세상에 음악으로 소리를 내고 남북의 그 어떤 그 화합이 되고 소통이 되고 세상의 통일, 한국의 그 어떤 미래를 이렇게 뭐 지향하고 그 어떤 이미지를 미리 보여주는 참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남과 북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탄생한 오케스트라. 앞으로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정착을 하고 그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함께 전국 순회 공연과 해외 연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선을 넘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그 오시는 과정들, 우리 앞에 이렇게 서시게 되시는 그 과정들에서 이미 엄청난 용기, 그리고 인간이 꼭 지켜야,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그 고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미 교훈처럼 알려주신 분들이고요. 그건 저희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먼저 가지고 온 선물에 대한 보답, 코리아 라딕스 오케스트라는 바로 탈북민들의 용기에 대한 저희들의 보답이고 화답이자 이러한 의미로서 저희가 계속 앞으로도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음악으로 평화와 화합을 전하겠다는 꿈의 오케스트라. 그들의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유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식과기동사로 일하고 있는 김휘재라고 합니다. 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마도 한국 가면 대학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상황이 그쪽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뭐 일을 하다가 아내가 북한에 있었으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꿈이 있고 정말 간절하면 그게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감히 이 라디오를 듣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꿈을 꾸시고 그런 꿈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한 꿈입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 그리고 일요일 밤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 1에서 3m, 서해북부 앞바다는 1.5에서 3m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2도, 양덕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 4도입니다. 수풍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 영하 4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영하 19도, 낮에는 영하 9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7도, 낮 기온 영하 7도,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 영하 3도입니다. 황해도 대체로 맑고 일부 지역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용현 아침에는 영하 6도, 낮에는 영하 2도, 개성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1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영하 1도입니다.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대체로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2도, 해산 아침에는 영하 22도, 낮 기온 영하 11도입니다. 장진 아침에는 영하 22도, 낮에는 영하 10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22도, 낮에는 영하 11도입니다. 삼지연 아침 기온 영하 25도, 낮 기온 영하 1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구름이 많습니다. 동해 한때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 1에서 3m, 서해북부 앞바다는 1.5에서 3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2월 9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중단한 법원의 결정이 정치적이며 이 때문에 국가안보가 위태롭게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주요 도시 경찰서장 협회가 주관한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이 편향됐다고 부르지는 않겠다면서도 법원이 매우 정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법을 인용하며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해가 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량 고등학생도 이를 이해할 것이라면서 자신의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연간 이민자의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톰 코튼 상원의원과 데이빗 퍼듀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민자의 숫자를 현재의 연 100만에서 50만 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민자들의 가족 초청 제한과 영주권 추첨제도 폐지, 영주권 취득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코튼 의원과 퍼듀 의원은 올해 안에 상원에서 이 법안이 논의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빠른 움직임이 일 것으론 예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법안을 발의하기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단체인 아메리카 보이스는 해당 법안이 이민자들을 제한하려는 운동의 일환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회원국들을 성토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프란스 팀머만스 부위원장은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원국 간 압박을 통해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머물고 있는 16만 명의 난민을 EU 회원국 지도자들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희망했었다면서 다음 달까지 진전이 없다면 회원국을 처벌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다면서 이는 다른 나라들이 난민을 전혀 받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불공평하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지난해 9월까지 그리스와 이탈리아 내 난민 16만 명을 다른 회원국들에 분산 정착시킬 계획이었지만 현재 1만 2천 명만이 이주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정부가 수천여 명의 수감자들을 학살했다는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시리아 법무부는 8일 시리아 국영 언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보고서는 허위적이고 선동하는 언론들이 엠네스티의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에서 시리아 정부의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2011년과 2015년 사이 다마스쿠스 외곽의 수용소에서 5천에서 1만 3천 명의 수감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처형됐다며 이는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으로 인해 12만여 명이 기근으로 고통받을 것이라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는 보고서에서 오는 6월에서 8월에 이르는 식량 부족기에 나이지리아 동북부 지역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최근 아프리카 최대 인도주의 위기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8일 치러진 소말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모하메드 압둘라히 파르마조 전 총리가 승리했습니다. 파르마조 당선인은 이날 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친 투표 끝에 하산 세이크 모하무드 현 소말리아 대통령을 눌렀습니다. 모하무드 현 대통령은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2010년과 2011년 소말리아 총리를 지낸 파르마조 당선인은 미국 뉴욕주 정부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러시아 법원은 8일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리의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5년 징역형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번 판결로 나발리의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가 힘들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나발리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할 뜻을 밝히고 내년 선거에서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한다면 이에 대항해서 출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발리는 헌법에 따르면 나에겐 이번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있고 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